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은 12일 북핵의 비핵화 필요성에 합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북한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현재 미러 관계가 좋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양대 핵 강국이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틸러슨 장관과의 회담이 건설적이었다며 두 나라 관계를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미국 측에 주문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을 유엔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미국이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회담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회담한 뒤 불과 나흘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며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오랜 시간 깊이 있는 소통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와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주 소통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경찰이 독일 프로축구 선수단이 탄 버스를 공격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던 독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축구단 버스 근처에서 폭탄이 터져 선수 한 명이 다친 바 있었습니다. 독일 검찰은 용의자가 사용한 폭발물 3개에 금속 파편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에 책임을 주장하는 편지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 사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독일 검찰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범인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연계된 것을 시사하는 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에 추가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시리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지난주 시리아 공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것은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현지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화학무기 공격 혐의를 받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이 시리아는 물론 인류에도 매우 나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인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를 방문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달라이라마가 이 지역에 대한 인도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함으로써 중국에 도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루 대변인은 또 인도가 달라이라마와 일부 인도 관리들을 이용해 중국의 도발적인 정치 이론들을 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관리들은 달라이라마의 이번 방문이 종교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를 방문한 것은 2009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지난 1950년 평화적 해방이라는 명목으로 티베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 뒤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군이 11일 밤 동부 지역에서 대테러 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고위지휘관 3명을 포함해 반군 5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군의 이번 기습 작전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대인 난가르하르주의 ISIL 은신처인 아친지구를 대상으로 감행됐습니다. 지역군 대변인은 BOA에 외국 출신 반군 12명도 사망자 가운데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간 특수군은 최근 공군과 미국 무장 무인기의 지원을 받아 난가르하르주 일부 지역에서 극단주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고대 로마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천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수많은 역사 유적들이 많은데요. 많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명물들 가운데서도 특히 전 세계 수많은 연인들이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장소라고 하면 아마 트레비 분수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 나와서 더욱 화제가 됐던 트레비 분수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형상화한 높이 26m의 웅장한 규모인데요. 1762년 완성된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동전을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에 동전 던지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최근 이 트레비 분수에서 작년 한 해에 던져진 동전을 모두 수거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40만 유로, 미화로 15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돈은 가톨릭 자선단체에 기부됐는데 빈곤 가정이나 노숙자들을 위한 식료품과 쉼터 구입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유명 관광지에서 행운도 빌고 추억도 쌓으면서 좋은 일에도 동참할 수 있어서 사람들의 동전 던지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나우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13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3에서 20도, 신의주 2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도에서 18도, 함흥 1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Everything,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 August day, and you're the perfect thing to say. And you play it coy, but it's kinda cute. Oh, when you're smiling at me, you know exactly what you do. Baby, don't pretend that you don't know it's true, 'cause you can see it when I look at you.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everything. You're a carousel, you're always unwell, and you light me up when you ring my bell. You're a mystery, you're from outer space, you're every minute of my everyday. And I can't believe that I'm your man, and I get to kiss your baby just because I can. Whatever comes our way, I will see it through, and you know that's what all love can do. And in this crazy life, and through these crazy times, it's you, you make me sing. You're every line, you're every word, you're everything. Everything, you're every song, and I sing along, 'cause you're my everyth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최근 화학무기 사용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시리아 사태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틸러스 장관의 러시아 방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터키 국민들 사이에서 찬성 여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타이완 당국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요?
네, 전날 이탈리아 루카에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회의 참가한 직후 러시아에 도착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수요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지난주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살포해 어린이들을 포함한 약 90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미국과 아사드 정권을 꾸준히 지원해온 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과 푸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자세한 대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이 다만 푸틴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을 만나기 직전에 이 관영방송 미루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실무 차원,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신뢰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빠졌는데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렇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한 걸까요?
네, 이 화학무기 살포 사태 이틀 만인 지난주 목요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시리아 공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한 일이 그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반문을 한 뒤에 전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군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 후 회견에서 시리아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러시아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또 유엔 산하 기구에 화학무기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서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했죠.
네,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 해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요일 회담에서 시리아 정부를 상대로 추가 공격을 하지 말라고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촉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런 문제적인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의 그 대시리아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수많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워싱턴에서 매우 모호한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당초 시리아 내전 해법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고 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화학무기 사태 이후 정권 교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다만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커다란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해 두 나라 사이가 더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측에 아사드 정권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화요일 이탈리아에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과 시리아 사태에 대해 논의한 직후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보조를 맞출지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이란 헤즈볼라 무장세력을 끊어안을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해서는 이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통치가 끝나고 있다고 이날 말했고요. 또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권좌에 있는 한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리아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일요일 이 CNN 방송에 출연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아사드는 시리아의 지도자일 수 없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에게 이 아사드 정권의 지원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러시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화요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화학 공격에 사린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또 러시아 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내용의 정보 평가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관계자는 시리아와 러시아 정부가 함께 이 화학무기 사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 이 국제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터키에서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를 한다고요?
네, 이 터키 정부가 오는 일요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는 권력 구조를 이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요. 지난해 쿠데타 진압 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서방 국가들로부터 인권 탄압 비판을 받고 있는 에르도안 정부의 향후 대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터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총리가 정부를 이끄는 현행 의원 내각제 아래서 이 명목상의 국가 수반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실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부통령과 장관들을 의회 인준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고요. 또 의회 권한인 입법권도 일부 갖게 됩니다. 또 대통령 뜻에 따라서 의회도 또 해산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또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대통령 칙령을 발동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개헌안이 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된다면 이 바뀐 헌법 아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장 2029년까지 또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번 개헌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 터키 여론이 찬반 양쪽으로 비슷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의견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게이지치의 이 지난 7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약 53%, 반대가 약 47%로 나왔고요. 앞서 ORC 조사에서는 찬성 57%, 반대 43%로 격차가 조금 더 컸습니다. 이 터키 정부가 최근 수개월 동안 이 꾸준히 국내외 군중 집회를 통해 개헌안 통과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 데 비하면 찬성 여론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집권 세력이 고민에 빠졌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터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이 찬성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수십만 군중이 참가한 개헌 찬성 집회에서 직접 연설한 것을 비롯해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고요. 또 제밀 에르템 대통령 경제 고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터키가 이웃 유럽 국가들에 비해 발전을 못한 것은 총리와 대통령이 따로 있는 권력 구조 때문이라며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이 모범 사례로서 이 한국을 꼽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미 투표를 마친 곳도 있다면서요?
네, 이 주로 유럽 국가들에 거주하는 터키인들을 중심으로 57개 나라의 이 제외 국민 투표가 지난 일요일에 마감됐는데요. 투표율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나온 지역들이 있어서 유럽 각 지역의 언론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앞서 이번 개헌 투표가 앞으로 이 터키의 대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전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당장 유럽연합, EU 가입을 꾸준히 추진해온 터키와 EU 당국의 협상에도 이 개헌 성사 여부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U 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는 터키 개헌안의 비민주적인 조항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특히 EU가 금지하고 있는 사형 제도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개헌 관련 입법을 통해 되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은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EU 가입 추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타이완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 타이완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이 화요일 개와 고양이를 먹거나 이 식용 목적으로 도살,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이 내각과 총통부 서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달 안에 공식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타이완은 개와 고양이 고기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이 먹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입니다.
네.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관련 죄목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최대 25만 타이완 달러, 그러니까 이 미화로 8,2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거나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이 얼굴과 또 신원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예. 자,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나온 배경은 뭡니까?
네, 뭐 전통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먹기도 하는 이 아시아 일부 국가들 가운데서도 특히 타이완에서 개와 고양이의 식용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잉원 이 타이완 총통이 동물 애호가인데요. 은퇴한 맹인 악내견 3마리 또 고양이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는 이 차이 총통이 이번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문에 감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요일 벌어진 캔자스주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추격을 따돌리고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소식, 또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마지막 소식으로 알아봅니다.
네, 제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감시하기 위해서 법원 영장까지 발부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 등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여름, 미국 법무부와 FBI가 해외 정보 감시 법원으로부터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자문이 러시아 요원들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믿을 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FBI의 감시를 받은 페이지 씨 어떤 인물인가요?
네, 투자금융 전문가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석유산업자문회사를 설립해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외교정책자문으로 활동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페이지 씨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예, 이 법원이 어떤 근거로 영장을 발부했는지 전해졌습니까?
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페이지 씨가 러시아 요원으로 활동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영장 발부 대상이 외국 정부의 첩보원으로 활동한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감시 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페이지 씨에 대한 감시 영장의 유효기간은 90일이었고 최소 한 차례 이상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예, 자, 타당한 근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013년에 페이지 씨가 러시아 정보 요원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명이 기소됐는데 당시 페이지 씨가 이 가운데 한 사람에게 에너지 산업에 관한 자료를 넘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페이지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네, 이 페이지 씨가 단순히 이 러시아 정보 관리들과 접촉하거나 또 내통한 것이 아니라 이 러시아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은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예, 하지만 감시 영장이 나왔다고 해서 페이지 씨가 유죄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법무부가 아직 페이지 씨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하거나 기소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기소할 계획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자, 페이지 씨는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영장 발부 사실이 공개돼서 오히려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법원 영장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외교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페이지 씨는 그동안 러시아 내통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부당한 것이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FBI와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지난해 이 해커들을 동원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현재 FBI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러시아 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난 3월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러시아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카터 베이지 씨 외에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 등이 러시아 내통 의혹을 받고 있고요. 트럼프 캠프 자문 역할을 했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프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접촉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당시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고요. 쿠슈너 고문의 경우에는 인수위 관계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란 반응입니다.
예, 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우에는 이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일로 결국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논의 사실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란 사임을 요구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발탁된 마이크 폼페오 전 하원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선거가 화요일 캔자스주 제4선거구에서 실시됐는데요. 공화당 후보가 결국 승리를 거뒀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론 에스티스 후보가 53% 대 46%로 민권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의 제임스 톰슨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제4선거구는 지난해 이 폼페오 당시 하원의원이 30%포인트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한 곳인데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손쉽게 공화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막판에 이 민주당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으면서 공화당의 비상이 걸렸었죠.
예. 공화당 유권자들의 이번 보궐선거에 무심한 것도 이유로 지적이 됐고요. 또 에스티스 후보가 캔자스 주 정부의 현 재무장관인데 주지사의 인기가 없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캔자스 선거는 남은 보궐선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거로 여겨졌는데요. 캔자스 주에서 인기가 높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지난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에스티스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글을 직접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캔자스 주 제4선거구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고요. 다음 주에 실시되는 조지아주 보궐선거에도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예, 톰 프라이스 전 하원의원이 보건후생부 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거로 오늘 4월 18일에 실시됩니다. 현재 16명에 달한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소프 후보는 의회 보좌관 출신으로 80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선거 자금을 많이 모았습니까?
네, 다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후원금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조지아주 제6선거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인데요. 지난 1978년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공화당이 장악해온 자리여서 이번 민주당 후보의 약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다음 1차 투표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6월 20일에 결선 투표가 열린대요. 이 공화당은 일단 오소프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 획득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올해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까지 분위기가 이어져서 다수당의 위치를 잃게 될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승객을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자, 이 일과 관련해서 연방 의원들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논란이 된 사건은 지난 일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베트남계 의사인 데이비드 다오 씨가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을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하는 유나이티드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비행기가 초과 예약이 됐다며 좌석을 포기할 지원 자원자를 모집했습니다. 800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 지원자가 없자 무작위로 내릴 사람을 지정했는데요. 여기에 뽑힌 다오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길 거부하자 공항 보안요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린 겁니다. 더구나 항공사 측이 늦게 도착한 자사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표를 사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항공사 측이 사건 초기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더 논란을 키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의 오스카 무노즈 최고 경영자 CEO는 사건 다음 날이 월요일 승객들을 재배치하게 돼 미안하다고 밝히면서 승무원들이 규정을 따랐다고 옹호했습니다. 이렇듯 사과라기보다는 직원들의 편을 들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엄청난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고요. 논란이 커지고 회사 주가까지 떨어지자 여러 차례 다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밝히면서 회사의 방침 등을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죠. 또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CEO가 이렇게 이틀 연거푸 사과하기까지 사건이 커진 데는 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힘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기 때문입니다. 다오 씨가 강제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비명을 지르고 좌석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혀 얼굴에 피가 흐르는 모습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겼는데요. 이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면서 수많은 사람의 분노를 사게 된 겁니다.
네, 인터넷상에서는 이 유나이티드 항공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예, 탑승객을 함부로 대하는 유나이티드 항공사를 이용하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요. 이 항공사의 회원카드나 이 신용카드를 가위로 마구 자르거나 분쇄기에 넣는 사진, 항공사 앱에서 탈퇴하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다시는 유나이티드 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고요. 많은 네티즌이 또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서 백악관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죠?
예,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었다며 동영상을 본다면 항공사의 일 처리가 얼마나 우려가 되는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연방 의원들도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죠.
예, 이 많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비판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걸 요구하면서 조사를 촉구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노어 홈즈 노턴 의원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하원 교통기반시설위원회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장을 맡은 주디 추 의원은 이번 사건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항공의 모누즈 CEO와 연방교통장관에게 각각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연방교통부도 이번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언젠가 미국을 찾았던 한 북한 출신 청년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때가 10월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반팔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있고요. 또 벌써부터 아주 두툼한 점퍼를 차려입은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왔을 때도 사람들의 이런저런 자유분방한 모습이 놀라웠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맞춰서 대충 비슷비슷한 옷차림들이긴 했다는 거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사람 누구 하나 다른 사람 옷차림에 신기한 눈길로 쳐다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북한만 해도 영락없이 이상하게 쳐다볼 텐데 아, 이게 바로 미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게 있었다고 해요. 북한에서도 한때 이 청바지를 생산한 적도 있고 하니까 청바지, 이 질기고 푸른 능직바지 아시죠? 예, 자본주의의 상징. 달리 말해서 이 미국의 상징이라서 단속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그 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젊은 사람들만 입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나이든 아저씨,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그 청바지가 실은 미국의 꿈과 희망, 또 자유와 개척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네, 4월 둘째 주 함께하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처음 청바지가 탄생한 곳, 캘리포니아로 한번 떠나보시죠. I like to rest my heavy head tonight on the bed. The California stars I like to play.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가장 서쪽 태평양 바다와 접해 있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뷰이 방송이 있는 워싱턴 DC 이곳 동부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거리가 장장 3,700km 정도나 됩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의 거리가 230km 정도 되니까 무려 16배나 더 먼 거리죠. 미국 정말 넓습니다. 예, 처음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미국 동쪽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요. 1800년대에 들어와서 서부로 조금씩 땅을 넓혀가면서 미국의 이른바 서부 개척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1848년에 이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이듬해부터 이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려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는데요.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도 따로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관광청에서 근무하는 셰넌 브룩스 공보관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1849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49ers라고 부릅니다. 캘리포니아가 골든 스테이트의 별명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골든 스테이트, 황금의 주라는 소리인데요. 청바지도 바로 이때 탄생한 겁니다. 예, 금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바지가 쉽게 해지는 걸 보고 리바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원래는 천막 만들 때 쓰는 이 능직천으로 투박하고 아주 질긴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이게 요즘 말로 완전히 대박이 났다고 해요. 독일에서 캘리포니아로 꿈을 찾아온 이민자 레바이스는 이 청바지 하나로 당시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금을 캐던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됐고요.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 청바지. 원래는 꿈을 찾아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금을 캐던 미국 서부 개척시대 광부들의 작업복이었습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는 이 세 번째로 큰 주입니다. 주면적이 약 40만 제곱킬로미터 되니까 한반도보다 두 배 정도 더 클 건데요. 기후도 좋고 또 잘 사는 주다 보니까 땅이 더 넓은 알래스카주나 텍사스 주를 제치고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1960-70년대 미국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4인조 혼성 그룹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이란 노래인데요. 추운 겨울날에 이 포근하고 따뜻한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립다면서 이렇게 노래할 만큼 캘리포니아 날씨는 아주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나고 자란 캘리포니아 토박이 마이클 살다테 씨도 캘리포니아 자랑에 날씨를 빼놓지 않는데요.
So the weather in California, it varies throughout the state.
캘리포니아 날씨는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워낙 크니까요. 태평양 연안은 흐리다가 맑아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남북 캘리포니아는 1년 내내 맑고 아주 아름다운 날씨를 보입니다. 겨울에도 20대 내외고 여름에는 25도에서 30도 정도 되죠.
예, 캘리포니아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할리우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영화 시작될 때 들리는 이 소리들 익숙하다 싶은 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마이클 살다테 씨에게 이 할리우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야말로 줄줄 설명이 이어집니다.
할리우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영화와 TV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중국인 극장이 있는데요. 1920년대에 생겼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가면 전 세계 유명한 배우, 가수들의 손과 발 모양이 길에 새겨져 있어요. 좋아하는 배우들의 손과 발 크기를 직접 재볼 수도 있고 정말 신나는 일이죠.
네, 또 캘리포니아를 상징하는 것에 캘리포니아인들은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꼽습니다. 골든게이트 다리, 한국에서는 글자 그대로 옮겨서 금문교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다리길래 그런 걸까요? 쉐넌 브룩스 공보관으로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 think the most well-known icon would be Golden Gate Bridge.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마도 골든게이트 브릿지일 겁니다.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고요. 또 워낙 이곳의 해협이 울퉁불퉁해서 당시 공사 기법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골든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라는 이름이 붙었을지, 혹시 금색으로 칠해진 다리여서일까요? 캘리포니아 주민 마이클 살다테 씨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그게 좀 웃긴 부분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붉은색이에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한 이유는 1849년부터 1800년대 말까지 골드러시 당시에 이 다리를 통해서 금을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든 게이트라고 붙였어요. 골든 게이트 브릿지의 색깔은 붉은색인데요. 한쪽 끝에서 색을 칠하기 시작해 다른 끝까지 칠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것들 이 밖에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 요세미티 국립공원, 태평양 드넓은 바다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산타모니카 해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데요. 언제 한번 따로 이런 것들 소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 캘리포니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캘리포니아 토박이 마이클 살다테 씨도 바로 그 점을 말해줬네요.
캘리포니아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Of course you've got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는 문화적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 곳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은 매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중국인 인구가 많아서 큰 중국 마을이 조성돼 있고요. 로스앤젤레스에는 한국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태국 마을, 일본 마을도 있어요. 다른 남부 주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는 가장 다양한 인종들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를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ock the boat. Rock the boat입니다. What do you think this American idiom means? Rock the boat.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Look, Jen, everything is fine just the way they are. You don't need to rock the boat and mess things up.
I didn't mean to rock the boat. I was just giving you a few suggestions that might improve your company. 본문에서 제이슨이 Look, Jen, everything is fine just the way they are. You don't need to rock the boat and mess things up. 이것 봐, 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으니까 괜한 평지풍파 일으킬 필요가 없어. 라고 하자 제가 I didn't mean to rock the boat. 그러려고 한 건 아니야. I was just giving you a few suggestions that might improve your company. 너희 회사 개선 방안을 몇 가지 내놓은 것뿐이란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rock the boa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Look, Jen, everything is fine just the way they are. You don't need to rock the boat and mess things up.
I didn't mean to rock the boat. I was just giving you a few suggestions that might improve your company. Today's expression is rock. R-O-C-K, rock, the, boat, B-O-A-T, boat, rock, the, boat. Rock the boat means to say or do something that causes disturbance or problem, especially if you try to change a situation, which most people do not want to change. Rock. Rock는 명사로는 바위나 돌을 뜻하고요. 동사로는 뒤흔들다, 요동치다, 동요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boat는 작은 돛단배에서부터 대형 선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를 뜻하고요.
Say that you're on a small canoe boat with a friend. If your friend starts rocking the boat side to side, it's definitely going to cause a disturbance, won't it? Plus, I guarantee you're not going to be happy about it. Just like that, if someone disturbs a stable situation, you can tell that friend to stop rocking the boat.
가만히 있는 배를 흔들어대면 방향을 잃고 불안정해질 수 있죠. 결국 크게 동요를 일으키게 될 거고요. 이처럼 rock the boat는 말이나 행동으로 평온한 상황을 뒤흔들어 놓거나 관례나 규칙을 깨는 경우에 쓰는 표현입니다. 가만히 두면 아무 탈이 없는 걸 벌집 쑤시듯 괜히 건드려놔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다시 말해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을 쓸데없이 시끄럽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말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다 라는 표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지금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으니까 평지풍파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You don't need to rock the boat and mess things up.
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제 예문을 들으시면 오늘 표현이 훨씬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Don't rock the boat right before elections.
라고 하면 선거 직전에 괜히 평지풍파 일으키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rock the boat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ook, Jen. Everything is fine just the way they are. You don't need to rock the boat and mess things up.
I didn't mean to rock the boat. I was just giving you a few suggestions that might improve your company.
Let's review. Rock the boat means to say or do something that causes disturbance or problem. Rock the boat. Rock the boat.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터넷이 테러 공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S 격퇴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테러 집단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인터넷을 통해 테러를 공모하는 사이버 요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 조직을 구축하게 하고 해당 국가에서 테러 공격을 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정책기획부의 하룬 울라흐 박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ISIS는 더 이상 시리아와 이라크 사람들에게만 구애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은 이른바 디지털 칼리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갈수록 세를 잃고 있지만 심리전에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SIS의 연락관들은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이른바 다크 웹이나 암호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잠재적 요원들과 연락합니다. 이들이 특히 소통 창구로서 다크 웹을 선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탐색이 어렵고 완전 암호화가 가능하며 일부 계정의 경우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반-IS 국제연합, 기업 등은 이들이 취약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유해한 사상을 침투시키는 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위터는 2015년과 2016년 사이 IS의 소통 창구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계정 63만 5천 개 이상을 폐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또한 IS의 온라인을 이용한 모집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 도구를 활용하며 동맹국들과 공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등으로 된 국제연합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라우 박사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과 온라인에서 반 IS 관련 자료는 점점 확산되고 있지만 IS에게 우호적인 내용들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최근 국제 반 IS 연대 장관 회의에서 IS가 온라인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하고 대원을 모집해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듯이 온라인상에서도 IS가 세를 넓히지 못하도록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